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61주년 행사에서 미국에 핵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하겠다고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두 번이나 발사를 했는데요. 먼저 이 발사 현황을 좀 정리를 해보죠.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지난 주에도 두 차례 그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이렇게 발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은 사실 지난 7월부터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방사포 발사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 또는 노동 미사일, 프로그 로켓까지 동원해서 잇따른 그 발사 행위를 계속하는 것의 일환인데요. 한국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올 2월부터 북한이 그동안 그 발사했던 그 발사체 발사는 16차례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거리 또는 단거리 발사체를 102발을 쏜 것으로 그렇게 공개된, 언론에 공개된 것만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같은 시기에 이 국정원의 발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 국정원은 이 같은 기간 동안에 북한이 8가지 종류의 발사체 250여 발을 발사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 발표가 훨씬 더 많은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는 그 의도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그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그 한국의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요. 또 8월에는 미한 그 합동군사훈련이죠. 을지 프리덤 가이던스 훈련이 실시되는데요. 이를 압박하거나 또는 뭐 취소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사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2010년 9월에 그 대장 칭호를 받았는데요. 이는 그 자신의 그 아버지네 김정일 위원장이나 그 김일성 주석보다 상당히 이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도 그 41살의 그 원수 칭호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른 거고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군대를 간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 지도자로서의 그 위엄, 권위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 최근에 갈수록 그 서해 쪽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하는 그러니까 원거리를 이렇게 날아가게 하는 그런 그 발사라고 해서 그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방사포가 200km 이상 비행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멀리 날아간 것은 드문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00km 이상 비행했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 방사포는 지난 30일 발사한 그 발사체를 말합니다.
네.
그 300mm 구경의 방사포로 한국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300mm 구경은 대체로 최대 사거리가 150km에서 170km 이 정도로 네. 그동안에 관측이 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 당국은 200km 이상을 비행했다면은 이 300mm 북한의 그 300mm 방사포의 사거리가 그동안에 잇따른 그 시험 발사를 통해서 연장된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이 300mm 방사포 외에도 122mm죠 방사포를 가지고 있고 또 240mm 방사포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네.
122mm짜리 방사포는 대체로 그 사거리가 20km 그리고 240mm는 60km에서 70km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사포는 아니더라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그 여러 개인데요. 그 1718, 1874, 2094 등 이렇게 총 4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그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활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그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17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발사를 하면 이 문제가 유엔에서 다뤄지게 됩니까?
계속 발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북한이 유엔의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어겨가면서 그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행위를 유엔 안보리의 지적,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17일 그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강력하게 규탄한 것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 이후에도 북한의 이런 그 발사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다음 주에 이 안보리에서는 공개리에 이 북한의 최근에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도 이 점에 대해서 북한의 그 발사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런 규탄인데 사전 통보가 왜 필요한 겁니까?
예, 그 이 북한이 이렇게 사거리가 상당히 긴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네.
이런 포탄들을 발사할 경우에는 그 주변을 지나는 선박들 또는 민간 항공기들의 그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국이 이런 시험 발사를 하기에 앞서서 유엔의 관리에 따라서 지역을 항공 운항하거나 또는 운항 항해하는 그런 선박과 항공기들에 대해서 그 사전에 경고를 하고 그래서 그 발사 시간대 그리고 장소를 정확히 사전에 통보한 그런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엔의 대북 제재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청천강호 사건의 후속 조치로 북한 해운 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데요. 어떤 회사가 새로 제재 대상이 된 겁니까?
네, 유엔 안보리 산하의 그 북한 제재위원회가 지난 28일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했냐면 제재 이행 안내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여기에 따르면 청천강호의 그 실소유주 그 회사를 그 제재 그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 청천강 그 배죠. 이 배를 운항하는 그 청천강 해운이 그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고요. 또 하나는 그 실소유자로 알려진 북한의 그 원양 해운 관리회사를 그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를 반대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추가 제재에 동의를 했습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말씀하신 그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에 반대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결의가 채택될 때 사실 다른 서방국 들과는 달리 거부권을 가진 이 두 나라는 그 북한에 대한 제재의 톤을 좀 낮춘다든지
네.
이런 형식으로 그 주로 그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초안을 만드는 그 결의에 대해서 그 서로 협상을 통해서 좀 제재의 수위를 또는 강도를 낮추는 작업으로 이렇게 소극적인 그 제재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의 경우에는 이 청천강호 사건 그 후속 조치로 한 이 북한 해운 회사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통상 그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가 이 안보리의 추가 제재 대상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보리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이것을 동의로 간주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침묵 절차라고 하는데요. 이 침묵 절차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바로 그것이 추가 제재가 확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유엔이 그 북한의 원양 해운 관리 회사라는 이 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유엔의 그 대북 제재가 그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 요번에 뭐 이 무기 내용 청천강호 사건은 잘 알려진 얘기인데요. 그 북한 측은 이것이 그 무기 수출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쿠바로부터 그 미그 전투기 그 수리를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이지가 않았고요. 그 국제사회가 그 기존 유엔 안보리 그 결의에 따라서 북한을 계속 그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것이 북한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얘기가 됩니까?
물론입니다. 아, 미국도 아, 그 북한의 이번 그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해서 원양해운 관리회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어서 아, 미국도 독자적으로 또 제재 명단에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는 여러 가지 그 제재 대상 기업이나 아, 또는 단체들 이런 것들을 또 독자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아, 추가적인 제재 대상으로 아, 확정을 해서 발표해 왔고요. 이번에 그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그런 행동들을 아, 제지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먼저 북한의 방사포 미사일 발사, 청천강호 문제, 유엔 제재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이산가족 등 그 여러 가지 비극이 바로 6.25전쟁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날을 기념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에서도 행사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미국과 한국의 이 기념식 표정을 좀 전해주시죠.
예, 그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 정전협정 기념일이 되는 7월 27일 매년 그 관련 기념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미국을 먼저 좀 설명드리면요.
네.
미국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정전협정 바로 하루 전날 26일 날 그 기념 행사를 미국과 한국의 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연방우정국이 이 한국전쟁 명예훈장 우표라는 것을 제작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 알링턴 국립묘지 행사에서 그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수여를 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래로 7월 27일 정전 기념일을 항상 그 포고문을 발표해서 한국전 참전 용사 정전 기념일로 이렇게 지정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은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 또 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별도로 또 개최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올해도 그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올해 그 한국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 행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한국 군이 수여하는 최고 무공훈장이 태극 무공훈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6.25 때 그 메가다 유엔군 사령관의 부관으로 6.25 때 참전해서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흥남 철수작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에드워드 라우니 장군 퇴역 중장인데요. 올해로 97살이 난 분입니다.
네.
이분한테 그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한국군의 최고 영예인 그 태극 무공 훈장은 지금까지 그 외국인으로는 메가더 사령관에게 수여한 것이 유일했는데요. 이번에는 라우니 장군을 포함해서 유엔군 참전 용사 5명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정전협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 군 수뇌부와 군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미국을 겨냥해서 핵공격을 가하겠다 이런 위협이 나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 보도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인민군대는 아군의 총본산인 백악관을 향하여 태평양상에 놀려있는 미제의 군사기지들을 향하여 핵, 탄두, 로켓들을 발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핵탄두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입니까?
이 목소리는 북한의 실세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목소리입니다. 올해 65살이고요. 그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오래 몸담으면서 군사 분야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장성택이 숙청될 때 앞장섰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그 최룡해를 밀어내고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됐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것이 그 이런 기념일에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평화협정 얘기는 없고 핵공격을 언급했습니다. 아, 이렇게 달라진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이 연설을 한 자리는 북한의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전략군 결의대회라는 행사에서 일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전협정을 맞아서 그 북한으로서는 6.25 전쟁의 그 원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미국을 향해서 상당한 적개심을 발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올해의 경우는 특히 북한이 백악관 그리고 국방부를 향해서 미국의 핵심부를 향한 핵공격을 이렇게 계속해서 위협하는 이유는 이 북한으로서는 그 계속적인 미국의 그 압박과 제재, 그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러면서 또 서울에서는 8월 달에 그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 연습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국제사회를 향해서 미국이 바로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나름대로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열린 이 정전 기념 행사를 놓고 이 패배를 승리로 둔갑시키려는 광대 노름이다. 이런 또 비난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미국은 북한의 이런 위협,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미국은 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담담한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그 28일 그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북한의 이런 선동적인 수사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지향해야 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북한이 할 일은 이렇게 누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 평화를 위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민생,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주력해라 이런 의미가 담긴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위협도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결의대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로는 이렇게 앞서 그 지적하신 대로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예외 없이 한국에 대한 위협도 포함됐는데요. 이번에 그 말씀드린 그 결의대회는 육군, 해군, 공군의 여러 가지 그 고위 장성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그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그 인민군 2군 단장 김상용 중장,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서 보면요. 그 청와대 관계자들을 비방하고 또 한국을 괴뢰 역적 패당이라고 이렇게
네.
지적을 하면서 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 남력 해방 공격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적개심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반응을 보였을 텐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은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군사 행사였기 때문에요. 한국에서도 그 국방부 대변인이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 국방부의 그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해서 계속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언젠가 그 경고 망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앞서서 그 미국을 핵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소식 잠깐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지난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미국을 핵공격이든 어떤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그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국을 향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을 가장 위협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내에서는 물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일찌감치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와 있는 것인지, 그래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북한이 언제쯤에는 그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네.
이번에 그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죠. 38 로스라는 그런 그 인터넷 매체가 그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그 전한 그런 소식을 보면은, 그 서해 그 발사장, 북한이 그 서해 발사장에서 그 과거보다는 훨씬 높이 그 발사체를 장착할 수 있는 지지대를 건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지지대의 높이가 이번에 그 50m에서 55m 정도로 그렇게 높이를 만들어서 장착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은하 3호의 경우에는 30m 높이면은 됐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 이 지금 이 높이를 그것보다 20m 이상 높이 그 발사 지지대를 만드는 것을 보면 이것이 그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네.
그런 그 발사체, 그러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38 로우스는 관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부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것이 북한이 당장 미국의 그 ICBM을 이용한 어떤 핵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또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방어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그런 준비는 돼 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 그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제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개발해서 만들어내려면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네.
또 미국은 바로 이런 위협에 대비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계속해서 강화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30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또 북한이 비핵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북 압박에 진력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 글린 데이비스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 개발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그 암울한 인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을 전담해서 다룰 그런 특사 또는 특별한 직책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핵 문제를 전담해서 다루면서 또 북핵 6자회담이 열릴 경우에는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로도 참석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전담해서 다루는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입니다. 예, 또 다른 그 인권 문제는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로 잘 알려진 대로 로버트 킹 특사가 있습니다.
네. 이 미북 제네바 합의 20주년을 기념해서 청문회가 열렸었다는데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데이비스 특별 대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그 데이비스 대표가 얘기한 것이 바로 핵심 내용인데요. 그 이날 청문회에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미국이 현재 북한을 압박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미국은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데이비스 대표는 지난 2년간 대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무기 확산 같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는 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압박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대화를 위한 창문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문제의 핵심은 6자회담을 어떤 조건에서 재개하느냐 이것인데 미국의 입장에는 그동안에 뭐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북핵 6자 해납이 열리려면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입장 같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번 그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야 육자회담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그 가시적인 조치 그리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육자회담 이전에 비핵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핵화 조치에 초점을 맞춘 육자회담이 아니라면 미국은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미 있는 가시적 조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데이비스 대표가 이날 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하진 않았는데요. 그동안 그 미 국무부, 미국 당국자들이 얘기한 내용을 대개 언급해서 추론해 보면요. 아마 그 당장 그 비핵화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신호를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9.19 공동성명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지키겠다 이런 언급을 한다든가 또 IAEA 사찰관을 복귀하고요. 또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 이런 의사표시 또는 대남 위협 즉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이런 몇 가지 행동 같은 것은 그 비핵화의 행동은 아니지만 그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에서 데이비스 대표가 꼽은 어떤 성과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번 청문회에서 그 의회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대체로 제기를 했고요.
네.
그 이유는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지금 5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제어하는데 중단시키는데 지금 아무런 그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맥락에서 비판이 제기된 것이고요. 이 데이비스 대표는 이에 대해서 그 전략적 인내 정책 자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그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불인내라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어떤 그 불법적이거나 국제사회의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을 통해서 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해 왔는데 이 청천강호 사건에 대한 제재도 바로 그러한 제재 그리고 또 그것이 성과를 거둔 한 사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스 대표는 이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인해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높였다 국제사회가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존 케리 국무장관은 자기가 한 번도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비핵화 전략적 불인내라고 하지 그런다고 뭐 하면서 또 그런 그 비판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 자리에는 청문회에는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도 나왔는데요. 킹 특사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킹 특사는 그 북한 인권의 그 국제사회에서 흐름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킹 특사는 국제사회가 지난해 올해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압력을 높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킹타는 여러 유엔 회의들에 자신이 참석하면서 두 가지 점에 놀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북한 당국도 인권 사항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실감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놀랐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사항을 옹호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이 점에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킹 특사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는 벨라루스, 쿠바, 이란, 시리아, 짐바브웨 같은 최악의 인권 침해국들 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발행되는 조선신보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 미국 정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킹 특사가 케네스 배 씨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킹 특사는 이번 청문회에서 미국은 사실 케네스 배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명 해서 미국인이 지금 세 명 북한에 억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케네스 배를 포함해서 이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해서 미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미국인들의 안전과 복리가 바로 미국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왔고요. 또 킹 특사는 그동안에 북한을 방문해서 케네스 배 씨를 석방을 위한 그런 교섭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 그 방북이 예정돼 있었었지만 북한이 특사를 초청해 놓고는 막바지에 전격적으로 이를 취소하는 그런 두 차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족들은 참 애를 태우고 있는데 가족들이 또 한 차례 호소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케네스 배 씨의 가족 성명으로 여동생이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그 케네스 배가 그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놀랍고 또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네.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빠의 석방을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긴급 조치를 포함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둘러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북한의 군사 관련 소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정남은 전에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인물인데 계급이 또 바뀌었다고 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이 뭐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요. 어떤 행사 같은 데를 보면은요, 그 사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깨에 달린 견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남한의 그 관측통들이 그 사진을 유심히 보고 그 별 도대체 계급이 뭐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그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장정남은 그 지난 1년간 그 계급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중장에서 상장, 대장, 또 상장 이렇게 여러 번 바뀌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것이 이렇게 계급이 자주 바뀌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배경을 지금까지 나온 그 뭐 추측이라고 할까요? 분석이라고 할까요? 어째서 그런 겁니까?
예, 한국의 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그 잦은 인사교체 그리고 또 계급을 강등시켰다가 다시 원위치로 복귀시키고 이런 그 고위 군 인사들에 대한 잦은 그 조치들이 바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군부 핵심 고위층들의 충성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군사 관계로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북한 공군의 미그 19 전투기가 올해 들어서 석 대가 추락했다. 그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이 미그기가 석 대나 그 떨어졌다고 하면 상당히 큰 그 타격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그 떨어진 이유를 뭘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그 부품 비행기 자체가 그 노후된 데다가 부품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요. 그 북한의 미그 19 전투기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차례나 추락했는데요. 7월에도 황해도 곡산 비행장에서 이륙한 미그 19기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이유는 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미그기 자체가 그 50년대에 생산된 거기 때문에요. 부품과 그 기체가 노후화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과 남한의 미군을 떠나서 북한과 남한의 그 공군력을 비교해 보면 어떤 뭐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사실 지금 공군력은 그 한국 공군이 북한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그 미국 29, 그 소련제 미국 29기일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고 그 전투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미국 29는 지금 북한이 16대를 보유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이 미국 29기와 동급의 그 전투기가 F-16인데요.
네.
한국은 이거를 17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면에서 일단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은 F-16 그러니까 북한이 가진 가장 좋은 미국 29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F-15K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60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5세대 전투기죠.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40대 구매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적으로 또는 그 성능 면에서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들은 이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의 공군력이 이제 그 미그 15, 미그 17, 미그 19, 또 미그 21, 뭐 미그 23, 또 지금 말씀하신 29, 이런데 대수로는 일단 이제 남한보다는 이제 많습니다. 그러나 다 노후됐고 또 첨단 그 여러 가지 장치 이런 것이 남한 공군기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해서 아예 비교를 할 수가 없을 만큼 남한이 앞서 있다. 이제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계속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전협정 61주년 행사에서 미국에 핵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